미국교회 김진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도 시간을 조금 더 드린 거 아세요? 잘 모르세요? 내일은 그러면 좀 시간을 줄여가지고 한번 할까요? 아, 오전 A 시간 마치고 그 10분 쉬는 시간이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인데 시간 조금 줄이면은 마음이 약간 상해버리고, 그죠? 시간 한 2, 3분 더 주면은 말씀과 상관없이, 야, 저 목사님은 법에서 해방받으신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던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있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바 람메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바 람메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오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예,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시간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수양관에 있으면 참 행복하지, 여러분? 예, 이곳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내려가면은 또 갑자기 마음이 또 변하면서 이제 또 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돈할 때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 마음이 이제 말씀 안에 이렇게 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자꾸 이제 눈에 보여지는 이런 형편 속에서 이제 찾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참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럼 왜 어렵고 고통스럽냐? 아, 내가 뭐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내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내 형편이나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나는 어렵고 힘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또 흑암 속에 있고 그 마음이 이제 어딘가 묶여 있는 것은 형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107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 3서를 읽어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항상 성경에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는 내 형편이 잘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럼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많은 문제들을 이제 그냥 내가 부딪혀지는 삶의 문제 속에서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옮겨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렇게 옮기면 그 말씀의 빛이 어둠을 다 밀어내고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 몰아내 주시기 때문에 형편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원리와 똑같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때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가 많다.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로교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처음 나갔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때는 한 번씩 뭘 주니까 이제 따라갔어요. 뭐 먹으려고 따라갔는데 제가 고1 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내가 다녀야겠다 마음을 정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나중에는 야, 내가 꼭 이중인격자처럼 보이고 치킨앤하이드처럼 내 자신에게 보이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겉과 속이 다른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죄에서 이렇게 막 벗어나보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제 마음에 내려진 결론은 아,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씻어놨구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네. 그 복음의 말씀이 이제 마음에 들어왔죠. 내 형편이나 내 조건을 보면 내가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늘 하나님 앞에 고개만 숙이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내 어떤 외형적인 육체적인 조건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소망을 만들어주고 믿음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준 거예요. 말씀이 와서 죄에서 내 마음을 벗어나게 하고 내 마음을 가책에서 벗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 한다. 지금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세웠느냐 내 속에 말씀을 세웠느냐, 인간 생각을 세우고 있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은 결정되는 거거든요. 제가 성북교회 사역을 할 때 이제 성북으로 이동을 했는데 서울에 가니까 그 사이버 신학교가 이제 있어서 지금 이름을 이제 바꿨죠. 그 신학교에 이제 그 업무를 좀 같이 하라고 그래서 뭐 제가 따로 일하는 건 없고 거기 일하는 이제 자매들 뭐 교제도 해주고 같이 우리가 사이버 신학교 일들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굿뉴스코 동문회가 있는데 동문회 담당하는 사역자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굿뉴스코 총동문회 담당을 좀 하라고 해서 예. 선교의 일인데 이제 두 가지가 되니까 두 가지가 좀 많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한 가지도 마음 다 쏟아도 부족한데 두 가지를 하니까 이거 두 개가 좀 많다. 이제 속으로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 나가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두 가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럼 뭐 알아서 하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뭐 그냥 하게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그 이야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늘 한편에는 두 개가 좀 많아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맡은 게 조금 많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주도에서 이제 중국인들 형제자매들 이제 캠프를 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중국인 캠프에 가서 이번에 진행을 하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뭐 장소도 아직 안 구해져 있고 이제 모든 게 지금 시작도 안 돼 있는데 중국인 캠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예 하니까 세 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부산 월드 캠프도 자주 가서 같이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렇게 도우라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개가 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개도 많아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제 세 개, 네 개 거기다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역하면 다섯 개 또 이제 뭐 목요일마다 성교학교 수업해야 되니까 이제 여섯 개 큰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 개 그 여섯 개가 되니까 이게 제가 다 눈을 뜨면은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부산에도 가야 되고 제주도에도 가야 되고 또 이제 뭐 사이버 일도 해야 되고 굿뉴스코 일도 해야 되고 야 이거 일이 너무 많다 이제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 속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러 강남교회 갔습니다. 잠깐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 이제 잠깐 올라갔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때 목사님이 제가 들어간 그 틈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육신을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신앙은 진행이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제 교제하시니까 그냥 목례만 하고 저는 나왔죠. 제가 나와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 잠깐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육신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신앙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제 마음에 내가 왜 힘들고 왜 부담스럽고 자꾸 왜 내가 부담을 왜 느꼈는가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내 삶 속에 뭐 많은 여유라기보다는 그 작은 여유 있잖아요. 작은 여유. 그 작은 어떤 여유로움을 다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 제 아내는 이제 저를 보고 밥을 왜 이렇게 빨리 먹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금방 먹거든요, 식사를 하면. 그럼 때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차려준 사람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예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자매님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뭐 차려준 사람은 고맙지만 지금 바쁘니까. 그냥 놓으면은 제 안에 앉기 전에 저는 다 먹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 먹고 이제 저는 나가요. 그럼 제 안에 앉아서 혼자 먹지요. 같이 앉아서 좀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여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속에. 근데 야, 정말 육신을 이렇게 용납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신앙을 다 가로막는 거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두 구절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한 말씀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 내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내가 의에게 종이 되었구나. 죄의 노예로 살다가 내가 의의 노예가 되었구나. 우린 참 종이고 주의 종이고 주의 노예인데 뭐 표현이 영어성이면 노예로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종은 종인데 참 이상한 종이죠, 그죠? 주인이 이것 좀 해라 싫은데요. 이것 좀 할래 못하겠는데요. 이것도 좀 하지 자꾸 그러시면 떠납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종은 종인데 참 이상한 종이에요, 그죠?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거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의의 종이구나. 의의 도구구나. 또 한 가지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었네요. 의의 도구면 도구니까 도구는 쓰여질 때 아름다운 거고 쓰여질 때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써주실 때 아멘하고 달려가십시오. 아멘. 예, 자꾸 싫어요 싫어요 싫어 그럼 어느 날 안 부르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녹슬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날 그 짧은 그 목사님 이렇게 한마디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의 두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에 탁 넣어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 있죠. 일이 좀 많은 거 아니야? 두 가지는 많은데, 세 가지네, 네 가지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열 가지도 좋고 50가지도 좋고 100가지면 어떻습니까? 마음껏 쓰시다가 데려가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역자가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가고 또 기차 타고 뭐 심심한 부산 갔다 오고 우리 선교 안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혼자 놀러 제주도 다니고 그러면은 교제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저는 뭐 허가 맞고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 마음껏 쓰여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건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나서 마음이 딱 바뀌어지니까 저를 찾아오는 형제자매님들 중에 이전에 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또 뭐 영적인 뭐 진지한 교제를 하려고 왔나 싶었더만은 제가 맡은 게 많거든요. 제가 맡은 게 많으니까 좀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맡았는지 한번 나하고 계산해 보자고 그러거든 제가요. 서로 이제 하나씩 내놓는 거예요, 카드를. 나는 이거 맡았는데, 자기는 이거 맡았고, 난 이거. 그래 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들이 조금 얘기하다 보면 그냥 돌아가요. 왜냐면 뭐 더 이상 뭐 이거 대화가 안 되니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마음이 그 형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절대 아닙니다. 일이 많아서 여러분 막 그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 보면은, 야,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참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하거나 가난해서 절대 불행하지 않다. 물질이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자체가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당신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의 세계로 데려가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은 법칙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천국까지는 못하죠.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 누구나 다 가지는 못한다. 그럼 누가 가느냐? 이런 하늘나라 누가 갑니까? 어떤 사람이? 예,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다 갈 수 있도록 열어놨지만 믿는 자만 그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신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놨고 모든 걸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걸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준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게 그냥 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늘 원함 속에 그냥 바람 속에만 살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 예를 내가 사역을 할 때 내 사역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반드시 내 마음이 그 형편에서 벗어나서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중에 심홍섭 전도사님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또 하면 여러분이 아, 저 얘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얘기를 자주 듣지요. 그리고 또 듣는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우린 참 그걸 잘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그 세계로 들어가길 바란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그 형제님을 만나서 20년 동안 술 속에 살았는데 그분이 술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 간증, 술에서 해방을 받는데 이제 15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술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다른 부분들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뭐 물질에 매여 있든지 자신에게 매여 있든지 어떤 부분에 매여 있든 간에 그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계속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마음이 건너와야 하는 거구나. 술을 끊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구나. 그 공식을 이제 하나님의 종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을 만났을 때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15분 동안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펴놓고 계속 교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읽어봐라,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봐라, 온전하냐,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을 15분간 하면서 목사님이 그 마음의 세계를 말씀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드린 거예요. 말씀을 믿었을 때, 예, 제가 온전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거기서 이제 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뭐 그 뒤에도 시험 들어가면 또 술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술을 안 먹는데요. 그럼 그건 끊어진 겁니까? 안 끊어진 겁니까? 확실히 끊어진 거죠. 안 끊어진 사람은 한 번 마시면 계속 마십니다. 쓰러질 때까지. 그래서 정말 그 합천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1년에 3,650병을 마셨는데 정말 그 매상에도 아주 타격이 크죠. 그죠? 10년이면 36,500병인데 20년을 마셨으니까. 또 그 간증 들으면서 뭐 한 세 사람이 술이 끊어졌다 하더라고요. 야, 너가 운전하면 나도 운전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마음이 벗어나야 한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못났어. 여러분, 그 사람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날 부족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 믿음대로. 근데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그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형편 안 바뀌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굿뉴스코 이제 이 총동문회를 9월 달에 여기서 했는데 오후 시간에 이제 Q&A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후에 Q&A 이제 목사님들 몇 사람이 올라와서 그 동문들이 질문을 하는데 미리 질문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휴대폰 카카오톡에 500명이 접속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고 실시간으로 막 질문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두 분하고 이제 저하고 해서 저도 담당자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오라 해서 이제 세 분이서 딱 세 명이 올라와서 Q&A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두 분은 이제 답을 세 가지씩 하시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그리고 Q&A를 이제 마쳤어요.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뭐 즉석에서 많은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리고 다 행사 마치고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하고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Q&A 하는 것을 식당에서 봤다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데 또 그걸 봤나 봐요. 이제 제가 나오니까. 근데 확실히 당신은 말을 좀 버벅거린다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진짜 말을 조리 있게 딱딱 설명하시는데 당신은 역시 좀 이렇게 어눌하다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사역 나와서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설교하고 내려오기가 늘 겁났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또 무슨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야, 무슨 당신은 설교는 안 듣고 뭐 매일 그렇게 평가만 하고 있냐. 신앙 좀 하지. 늘 이제 그랬어요. 그럼 또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또, 아유, 마음 좁아가지고, 좀 들으면 되는데, 남자가. 그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제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또 기분이 또 더 나쁘죠. 그래서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뭐, 설교하면서 사투리를 왜 이리 많이 집어넣냐. 막자 좀 그만해라. 막. 설교하다 보면 이제 그러면 막, 그래서 막,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들어야 될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 건데 뭐 아내가 아니면 누가 그런 얘기 잘 못 해주잖아요. 성도들이 뭐 내려와서 목사님 오늘 사투리 왜 이리 많이 써요? 좀 바꾸세요. 잘 안 그러시잖아요. 형제님들은 마음 열고 그냥 말씀 들으니까 아 내가 저 들어야 될 소리구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걸 좀 들었습니다. 설교할 때도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니까 조금씩 그게 고쳐져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랬냐? 그렇지. 내가 좀 버벅대지. 근데 제 마음으로, 이제 대답을 하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제가 참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온전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온전한 것을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 안 싸웠어요. 그날은 딱 집에 갔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 5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예, 모니터에도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제게 바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혈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학자의 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학자의 혈을 주셔서 곤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해줘야 될 말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자의 이름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학자의 혈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아, 나는 뭐 말을 잘 못해, 나는 설명을 잘 못해, 나는 뭐 사람들을 만나면 말이 좀 어눌해. 그거 다, 그건 내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형편이 어떠든 간에 이제 우리는 마음을 옮기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마귀의 음성도 듣는 것은 악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 아내가 내 이야기도 듣고 옆집 아저씨 이야기도 늘 가서 듣고 그러면 같이 화목하게 살겠습니까? 절대 그게 안 되죠. 우리 자매님들 남편 되는 형제님이 무슨 이야기하면은, 아, 그래 말이지, 그 어떤 아줌마 그러는데 뭐 이렇게 또 무슨 얘기하면 그 어떤 아줌마 그러는데. 여러분, 남편은 아내하고 마음을 통하고 아내는 남편하고만 마음을 통하는 거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소리 듣는 거 그거 진짜 그 악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소리도 듣고 사탄의 소리도 듣고 그건 영적 음행이라는 거죠. 악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야, 내가 너에게 학자의 혈을 줬어. 그럼 나는 학자의 혈을 가진 자구나. 이제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내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의롭고 거룩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온전히 된 것처럼, 나는 학자의 혈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기 이익에 큰 손해가 오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넣은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고 바울과 실라가 쓰러져 있다가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예,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뭐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었던지 기절에 있었던지 아니면 뭐 실망하고 있었던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그들이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솟아났어요. 이에 호련히 지진이 나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항상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네 명의 문둥이가 아람진에 항복하러 가자 그들이 딱 일어나는 시점은 황혼에 일어나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람 군인들이 도망가는 시점도 황혼에 일어나서 그들이 도망을 가요. 그럼 성경의 그 두 구절을 똑같이 그 장에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봐라, 네 명의 문둥이가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일어날 때 내가 역사하는 거다. 나하고 마음을 합할 때, 내 말씀을 믿을 때, 내 뜻에 이끌릴 때 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죠. 다윗이 시글락에 다 불태워졌을 때도 그 상황을 보면서 시글락이 불타고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가고 그 상황 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형편 속에 다윗이 깊이 깊이 빠져있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힘입고 다윗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말렉에 버려진 소년을 예비하시고 그 소년을 통해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치고 다시 처자식을 찾고 노량물을 다 얻어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옮기는 것이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에서 실험하는 걸 한번 제가 그 이렇게 영상에서 봤습니다. 뭐 예일대학교의 존 버그라는 박사인데 무슨 실험을 하느냐면 이제 실험 대상자들은 지금 무슨 실험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지 않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은 당신의 문장 실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딱 내려서 그 체육관 안에 들어오는, 걸어서 들어오는 시간을 재고 이제 체육관에 들어와서 30개의 단어 카드를 줘요. 30개의 단어 카드가 한 사람은 노인에 관한 단어 카드인 거예요. 뭐 노인에 관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뭐 집행이, 또 뭐 백발,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단어 30개를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이걸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 사람은 정신없이 이제 문장 테스트를 하는 줄 알고 문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체육관에서 그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노인에 관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고 다른 한쪽 사람은 젊은이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노인에 관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나서 그 사람 걸음걸이가 굉장히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니까 진짜 느려지는 거예요. 몇 초가 느려요. 들어올 때는 굉장히 씩씩하게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30개의 노인에 관한 단어 카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더니만 돌아갈 때는 자기는 잘 모르는데 걸음걸이가 굉장히 느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이에 관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든 사람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몇 초 빨리 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심리가 우리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 뭐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세계들을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마음이 먼저 옮겨지면 병도 하나님은 고치고 우리의 삶의 습관도 고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 달라스에 수양회를 갔는데 그 수양회에 자매님이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이제 박 목사님과 전화만 이제 통화만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힘을 얻고 자매님 암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처음 할 때 목사님께서 성경에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고 그냥 지나가신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매님 마음에, 아, 그러면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이분 마음이, 그렇지,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만나서 그냥 지나갔나. 그 병자들을 주님이 살리고 고치셨지. 그럼 나도 살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밥을 음식을 음식 이제 마심 없으니까 음식을 안 먹으니까 음식을 먹어야 한다. 자매님 음식을 먹어요.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 기름이 맛있어가지고 기름 넣습니까? 휘발유가 맛있어가지고 차에다 기름 넣어줘요? 아니잖아요. 차가 가려면 기름 넣어야 돼요. 음식이 맛있다고 먹는 게 아니고 살려면 먹어야 돼요. 먹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이 자매님이 계속 먹은 거예요. 병실 안에 다른 환자들은 못 먹어서 다 토해내고 빼짝빼짝 말라가는데 자매님은 거기서도 눈 뜨면 바로 일어나서 또 막 먹는 거예요. 먹어라. 먹으면 산다. 그래서 계속 먹고. 결국에는 그 암이 깨끗이 나와서 지금 다시 이제 직장에 가서 일하고 계시는데 수양이로 오신 거예요. 이번 수양에 와서 제가 밥을 두 그릇씩 먹으니까 좀 눈치는 보이지만 너무 행복하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었다 하시면서 그 간증하시는데 그 자매님 마음이 자기 몸에 있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믿을 때 역사하신다. 아멘. 형편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형편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공식이라면 성경의 공식은 아니야 믿어.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네 마음을 말씀의 집 안으로 네가 들어와. 그러면 내가 일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법칙을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9장에 여러분 다윗 왕이 요나단과 이렇게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이 마음에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또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누구를 발견하느냐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발견하죠. 시나가 가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는 이 시기가 계산을 해보면은 무비보셋은 다섯 살에 사울왕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으면서 이제 왕궁을 떠나죠. 유모의 손에 이제 안겨서 떠납니다. 다섯 살에 왕궁에서 떠났다가 지금 다윗 왕 앞에 다시 돌아올 때는 젊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젊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다섯 살짜리 보고 젊은 아들이라고는 안 하겠죠. 그럼 적어도 한 청소년쯤 됐을 건데 그러면 다섯 살짜리 무비보셋이 결혼을 하기까지는 10여 년이 흘렀을 거고 젊은 아들이 되기까지도 10여 년이 흘렀을 거고 그러면은 적어도 3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더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무비보셋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마음의 어두움 그 속에 이 사람은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무엇 하나를 몰라서 당하는 거냐면 다윗의 마음 하나를 몰라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가리우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기가 사울 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인 걸 알면 자기가 저주를 받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화를 당할 거야 그런 생각 속에 있었겠죠. 어쨌든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눈을 피해서 어딘가에 조용히 이 사람은 살아왔어요. 수십 년을. 이날 다윗 왕 앞에 왔을 때 다윗 왕이 그 무비보셋을 보면 그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왜? 무비보셋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다윗 앞에 저주를 받을 자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실제 다윗 왕이 이 므비보셋을 향한 마음은 은총을 입을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 약속을 인해서 은총을 입을 자고 복을 받을 자고 함께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자, 그게 다윗이 보는 므비보셋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생각해 볼 때, 야,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거야, 내가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그렇게 고통할 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셨어요. 당신을 거룩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해놓았어요. 당신 이 사실을 받으면 돼요 하고 우리가 막 외치는 겁니다, 복음을. 근데 구원받은 우리도 또다시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들어있는데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나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안 도와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고요. 내게는 역사 안 하시고요. 나는 육신적이고요. 나는 못하고요. 늘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그 허상을 다 끊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칼이. 마치 므비보셋이 지금 허상에 갇혀 살았는데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살았는데 그 생각들을 말씀이 끊어내버리더라는 거죠. 무서워 말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그 말씀 한마디가 므비보셋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다 밀어내고 감사와 행복과 그에게 은혜를 남기더라는 거예요. 왕이여, 이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그 왕 앞에 한없이 감사하고 그가 감격해 하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완성했는데 그 다비드상이 5m13이거든요. 5m13이면 상당히 높죠. 근데 원래 6m짜리 이제 돌을 그 석상을 갖다 놓고 이태리의 피렌치 시장님이 조각가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돌을 가지고 멋진 조각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여러 조각가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발음하기도 약간 어려운, 예, 그분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그분도 거절을 했대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6m짜리 돌을 가지고 뭘 만든다는 게.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부탁을 받았을 때 단번에 아 좋습니다, 내가 그러면 조각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좀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커튼을 쳐달라고 해서 이제 비공개로 이제 조각을 하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작품 하나 하는데 그러면 3년이면 참 오랜 시간이죠. 3년간 그 돌을 이제 깎고 깎고 깎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소녀가, 어린 소녀가 지나가다가 딱 커튼을 제치고 와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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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돌 속에 있는 다윗을 지금 꺼내주고 있어. 이 천재 조각가의 눈에는 돌 속에 있는 다윗의 형상이 정확하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 돌을 보면 돌이구나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이게 화강암이냐 무슨 암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돌 속에 있는 다윗이 정확히 보인 거예요. 그러면 조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다윗 아닌 부분만 깨내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천재적인 조각가하고 우리 보통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참형상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죠.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래전에. 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진짜 별인가 아닌가. 우린 또 분석을 해요. 저건 가짜 별 같고, 뭐 저건 똥별 같고, 저건 뭐 무슨 별 같고. 근데 왜 별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별이 맞단 말이에요. 아멘. 그 학생들만 별입니까? 여러분은 별 아니에요? 예, 우리도 별이에요. 나도 별이고 여러분도 별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므비보셋은 은총을 입을 자란 말입니다. 약속을 인해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 내가 새것이 되었구나.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리브가는 자기 뱃속에 이제 두 아이가 막 싸우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 뱃속에 두 아이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 하면서 잽잽잽 하면서 둘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족속이 있는데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보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마음을 본 사람은 야곱의 모습이 연약하고 야곱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게 없고 야곱의 모습 속에서 뭔가 이렇게 얻을 만한 것들이 없어 보여도 리브가는 야곱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야곱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죠.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서를 좋아했고 아버지도 에서를 인정했고 그 집안의 분위기는 에서에게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은 형편도 문제가 안 되고 분위기도 문제가 안 되고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지켜보고 야곱에게 복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가 언제인지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았을 때 이제 형편도 문제 안 되고 분위기도 문제 안 되고 사람의 말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형편에 휘둘리고 분위기에 휩싸이고 그렇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안에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후세와 다윗의 관계를 벗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역대상에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과 벗의 관계로 살았습니다. 신하지만 그는 벗이었어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거니와 친구는 주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후세는 다른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뭐 요압은 군대 장관 또 아이도벨은 모사 또 누구는 뭐 배종 여러 이제 위치에서 일을 해요. 후세는 다윗의 벗이 되었다. 그럼 벗은 다윗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고 벗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느 날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 나라의 200명의 신하가 압살롬 편으로 이렇게 가고 그 머리 좋은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서요. 왜? 계산해 보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났고 압살롬의 시대가 열렸구나. 아무리 정황을 봐도 압살롬이 그 나라의 왕으로 서는 거예요.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의 후궁 10명을 압살롬이 동침했어요. 대낮에. 그런 모든 정황을 봐서는 이제 다시는 압살롬이 이 나라를 이제 장악하고 다윗은 이제 끝이구나. 이게 사람들 마음에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도 후세는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죠. 후세는 여전히 다윗 편입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위장으로 전향을 하고 결국 압살롬이 망하는 일에 후세가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의 그 소망의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사역자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에게 왜 사역자들이 안 싸우는지 아는가? 나는 싸움꾼이잖아. 난 늘 싸우잖아. 근데 자네들은 왜 안 싸우는지 알아? 자네들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안 싸우는 거야.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려고 안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싸우기로 했어요. 그 서울에 있는 사역자님들이. 그래서 이제 싸우기로 서로 이제 딱 다짐을 하고 이제 교대로 이제 대적자들에게 이제 전화도 하고 밤 10시에, 11시에, 12시, 1시, 2시, 3시 이제 밤새도록 한 번씩만 전화하면은 그 사람은 잠도 못 잘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좀 싸우자. 가만 있지 말고. 그래서 막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워서 뭐 언론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시편 78편 9절 말씀을 봤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활과 병기를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 그러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창성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나는 구원받을 때 이미 창성한 자가 되어 있구나. 그럼 내가 창성한 자인데 이제까지 난 믿음이 없어, 뭐 난 안 돼, 하나님 나 안 도와 이런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거죠. 나를 에브라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짓밟지 않고는 내가 그런 소리를 못하는 거니까 나를 창성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는 내가 그 소리를 못하는 거니까요. 야, 하나님의 종은 수십 년 동안 나는 창성한 자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 믿음으로 싸우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멸시하고 사니까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안 싸우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날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참 보게 됐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이구나. 하나님이 활도 주시고 병기도 주시고 내게 하나님 교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종들도 주시고 형제 자매들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걸 주셨구나. 우리는 창성할 수밖에 없는 자가 이미 되어져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든지 우리가 부딪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부딪히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에브라임이더라는 것이죠. 나는 창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안 돕잖아요. 우리가 그런 악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면 우린 절대로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갖춰오는 모든 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을 때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 온전하게 하신 걸 믿을 때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런 놀라운 세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내가 이 속에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예레미야 31장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신 거예요. 돌에다가 당신의 법을 기록했을 때는 우리가 돌을 쳐다보면은 아 내가 죄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돌았으면 또 죄의 정욕에 끌려갔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웠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은 새기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근데 우리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육신적이에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늘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잖아요. 마음대로 육을 따라 살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여기는 것이 참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제비는 제비를 여러분 해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 어떻게 돼요? 제비 해치면 벌 받아요? 예,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이 어떤 의식 속에는 제비를 이렇게 향해서는 뭔가 좀 꺼림칙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흥부놀부전을 하도 봐가지고 제비 잘못 건드리면 폐가 망신한다더라. 그래서 다니다 보면 옛날에 보면 참새구이집은 많아도 제비구이집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여기는 것이 있어요. 신앙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육신을 못 이겨.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 사실 아니에요. 성경은 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새겨주셨다.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가늠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 안에 오랫동안 생각의 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바둑 둘 때 딱 흰 돌이 포위하면 그 안에 검은 돌이 못 나오잖아요. 생각으로 우리에게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으로. 안 돼, 못 해, 나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의지로, 각오로, 결심으로 막 이겨보려고 하지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나 각오나 결심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 되고 하나님으로 되고 내 안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이 유혹에서 나를 이 육신의 삶에서 능히 건져주셔 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행위로 가고 우리가 수고하고 의지 각오가 아니라 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진 세계를 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빨리 찾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졌느니라. 여러분 주의 마음을 소유했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 속에 주의 마음이 와 있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같이 계셔. 여러분 성경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피곤할 때 여러분 피곤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돼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맞죠? 여러분 피곤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아 나는 피곤해. 자매님 오늘 부인에 오셔야죠. 아, 난 피곤해가지고 못 가. 자꾸 그러지 마. 자꾸 우리 괴롭히면 수요예배도 못 가는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을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내가 피곤할 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실 차례구나. 무능한 자에게 내가 능력이 없다면 내가 무능하다면 하나님 힘 주실 차례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버리고 우리 경험으로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돼. 제가 처음 구원받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노가다를 했거든요. 가서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가서 이제 땅 파고 노가다를 했어요. 하루 종일 삽질하고 저녁에 교회 가는데 배도 고프고 근데 그때는 밥 먹고 간다는 생각 못 했거든요. 기도의 시간 맞춰서 7시 반까지 막 가야 되니까 배도 고프고 몸은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교회 가서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회하고 나서 10시쯤 일어나서 집에 갈 때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속에. 맞습니까? 과거에 해보셨어요? 예. 과거에 그죠?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에요. 피곤한 나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고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버렸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본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 복되고 주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무겁고 힘드니라 쉽고 가벼움이라. 근데 우리의 경험 속에는 이야 굉장히 무거워. 말 너무 잘 들으면 안 된다. 또 준다 멍에를.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는 야야 너무 순종하지 말이 순종하면은 계속 쳐 나온다. 형제님 이것도 좀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적당히 하자 이러면서 아주 희한한 꾀를 사탄이 줘요. 여러분 성경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말씀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해봐요. 복음 전하고 나면 시원하죠? 행복하고요. 우리가 기도회하고 나면 시원하고 행복한 겁니다. 가정에서 집회하자. 오늘 또 가정 집회하는 오늘 좀 쉬려고 했더니 진짜 저 목사님 언제 저 이동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목사님 가정 집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 예수님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휴 주여 하면서 이제 근데 막상 여러분 딱 그 멍에를 메보면 어때요? 멍에를 메보면 행복하지. 주의 멍에를 맨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면 가볍고 쉽고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게 사실이고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오셋을 찾았습니다. 왜? 은총을 입을 자니까. 다윗 마음 안에 그는 은총을 입을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은총 입을 자고 사랑을 입을 자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자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에 마음껏 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예수 안에 두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걸 믿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